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밤사이 우크라이나에 13개의 드론과 유도미사일 4발, 공대지 미사일 1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군 방공체계는 이 중 드론 11기와 유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되지 못한 미사일들로 인한 피해 상황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벨고로드의 한 마을에 드론 공격을 가해 적어도 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 드론이 건설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오는 5월 말경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의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한 헝가리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헝가리 정부가 지체 없이 비준서에 서명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면 스웨덴은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에서 스웨덴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나토 동맹 가입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헝가리 의회는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194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순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요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순 부부장이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사진을 공개하고 두 관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몇 가지 중요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라시아 영내 소규모 군사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는 서방 측의 적극적인 시도를 고려해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비공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과 순 부부장은 또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중러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러시아가 브릭스 의장국인 점을 고려해 브릭스 내 중러 협력 강화에 대한 바람도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수일 내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오는 월요일까지는 휴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라마단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모든 인질을 구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라마단 기간 동안 군사활동을 하지 않기로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양측은 원칙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마단은 4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군의 군사작전 중단과 양측의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양측의 40일간 교전 중지와 함께 하마스 억류 인질 1명당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0명 비율에 따라 각각 40명과 400명을 석방하고 가자지군의 인도주의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최종 결정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좀 더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인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제품이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데 우려를 나타내고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3도에서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UN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적했고 유럽과 한국 등도 핵 개발과 대러시아 미사일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26일 북한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facing, including Russia's dangerous nuclear rhetoric surrounding its invasion of Ukraine, its development of
젠킨스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위험한 핵 수사와 군비 통제의 의무에 반하는 우주 능력 개발,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핵 프로그램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면서 불법적인 무기 개발 지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을 열거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ccepts that challenge, has the will to move forward.
이어 우리는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금지를 협상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됐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일부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유럽연합 EU 등 주요 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오랜 집착은 전 세계 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decades-long obsession with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continues to pose
특히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10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언제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7번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 및 EU 협력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Russia's pursuit of arms transfers from Iran and the DPRK.
알바레스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이란과 북한 무기 이전 추구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튀르키예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라빅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행태와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즉시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도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판매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대표도 우리는 지난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시험이 그 양과 유형 모두에서 전례 없이 증가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해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 대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부당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북한 측의 궤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 규모로 포탄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7월에서 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의 양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양이 30% 가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만 발 규모로 포탄을 지원했고 이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6,700개로 추정하면서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이라며 두 포탄이 섞여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몇백만 발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작년 7월에서 8월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9,000개로 추정했습니다. 신 장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식량 지원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 내 식량 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에 대해선 푸틴이 주겠다고 공언한 위성 관련 기술은 계속 북한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외 북한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 관련 기술, 지상 기동 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쏘아올린 첫 군사정찰위성 1호의 촬영과 전송 기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리경 1호가 정찰위성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장관은 미한연합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훈련 횟수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0여 회 실시했는데 올해 상반기엔 50회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며 한미연합연습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용인하고 있는 중국을 추가 제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북러 밀착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나라에 알렸다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공유와 관련한 관계 증진이 우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도록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국가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러 간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막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의 북한으로의 환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산 제품이 우리의 포괄적인 수출 통제를 위반해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환적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 부품이 발견됐다는 한 민간단체의 발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기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산 부품이 북한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리 관할권에서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같은 환적을 차단하고 환적 국가들이 핵심 관리 품목의 이전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적은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옮겨 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견된 많은 초소형 전자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또는 동맹국에서 제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환적을 막는 노력이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외의 여러 국가에 있는 200개 이상의 단체가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단체 목록에 추가됐다며 이란과 러시아의 드론 공동 생산에 관련된 단체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수출 통제 외에도 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와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3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 63개 기업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개 기업은 중국과 인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군과 방위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49개 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발견된 데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와 제재, 차단, 법 집행 등 모든 관련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용할 도구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 혹은 다른 곳에서 온 부품을 포함한 무기 및 기타 민감한 품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가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자국 회사의 부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독일도 관련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북한산 미사일의 부품 중 일부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회사 제품으로 분석된 가운데 해당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26일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스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북한 무기 시스템에 스위스 기업들을 포함한 서방 회사들이 잠재적으로 연관된 부품을 언급한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들이 이미 관련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력해 유엔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된 모든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관 당국을 포함한 관련 당국이 북한과의 모든 수입, 수출 및 환적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가 북한의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며 모든 회원국은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품목에 대한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는 지난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 중 부품 290개를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회사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고 16%가 스위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기업 제품, 나머지 9%는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기업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 최신 해외 전자부품이 상당수 탑재된 것은 북한이 거의 20년 동안 시행된 제재체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VOA에 CAR의 작업을 통해 나온 모든 관련 정보는 책임 있는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된다며 독일 국가 집행기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자국 기업의 부품이 발견됐다는 분석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대북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지난 23일 VOA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해왔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 관련 결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다자 플랫폼 및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세계적 싸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비롯한 적국의 위협 증대에 따른 억지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at you are doing today is protecting not just the Ukraine, but every democracy throughout.
민주당의 리드 위원장은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의회 대표단의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즉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국가와 그것은 단지 황제나 대통령 권력의 문제라고 보는 국가 사이에 세계적인 충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 매기 핫선 상원 의원과 함께 이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핵심 인사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탄약 등을 제공하는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의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맞춰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 등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 거래 등 양국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등 적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억지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콜 위원장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이란, 북한과 같은 전 세계 적국들이 미국의 억지력 결여를 악용해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며 군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우리의 모든 적국에 대한 억지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콜 위원장 등 의회 내 공화당 중도층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남북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변경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리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장거리 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폴란드 외무장관이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대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며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지칭했던 악의 제국의 권력과 잔인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His invasion of Ukraine is part of an effort to restore the power and cruelty of what President Ronald Reagan
미국을 방문 중인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인적인 침공은 이란과 북한의 독재자들로 구성된 범죄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를 통치하는 이들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날 새로운 폴란드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관련해 최근에는 북한이 장거리 무기를 보내 민간인들에게 더 많은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2월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침략자들이 훨씬 나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Today, many bombs falling on Ukrainian schools, churches, and apartment blocks come in the form of Iranian drones and hypersonic.
시코르스키 장관은 요즘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폭탄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를 통해 밀수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이란의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은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공포에 기반한 증오를 토대로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위협을 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금기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When China and India tell him to stop threatening Ukraine with nukes, they do it not only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라며 푸틴에게 패배하면 더 많은 혼란, 불안정, 전쟁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힘의 연대는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는 지구 반대편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곧 동참했고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서 분명한 유사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독재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푸틴을 위축시킬 강력한 억지력 구축, 동맹의 심화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특히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위해 한국과 다양한 국방협력과 방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안보는 폴란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동쪽 이웃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특히 강철 원료인 코크스 수입이 급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규모 무기 생산 지시와 대러 무기 수출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2023년 북중 무역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수입은 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무역 총액은 23억 달러로 2022년 10억 3천만 달러 대비 2.2배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88% 수준으로 단둥과 신의주 사이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존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강화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와 비교하면 64%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강철 원료인 코크스 수입을 가파르게 늘려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코크스를 24,855톤 수입했는데 이는 8,000톤 정도였던 전년도보다 3배, 최근 6년간 최고치인 지난 2018년에 12,244톤과 비교해도 2배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만든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은 주최철 생산을 이유로 코크스를 연 만 톤 이하 수입해왔다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한 코크스 수입은 북러 군사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산업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크스 수입만 이례적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제철 분야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황상 현재에는 북러 군사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금속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제철 원료인 코크스를 전량 수입하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 주최철 공법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코크스 수입이 다시 늘어난 것은 주최철 공법이 실패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무기 대량 생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철강과 합금재료, 각종 화합물 등 무기재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지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중요 전투 함선 제작 등 군수물자 생산을 대규모로 확충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따라서 무역 부분에서 이제 움직여서 중국으로부터 코크스 생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중 수출액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에 136% 수준이지만 북한 산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액 규모가 작아 변동폭이 컸고 중화학과 금속 등 핵심 산업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가발과 가수염, 속눈썹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장호 팀장은 북한의 수출 품목을 제한한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수출 규모가 현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면서 다만 중국이 가발 등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이던 석탄,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길이 막혔다면서 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을 감싸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점차 중국의 등을 돌리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구조적인 벽에 부딪혔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러시아가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 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러 밀착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대북 지렛대인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국경 봉쇄 해제와 함께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 교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전에 북한의 뭐 지하자원을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관광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이 관광을 적극화하면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서도 북한 경제 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다며 올해 대중무역의 향배는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유엔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본회의와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잔인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국제 질서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해방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의 자위권을 위한 전쟁도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 되는 전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안보 불안이 악화했고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수품 조달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s attack on Ukraini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have exacerbated food insecurity across the globe. Russia's use of energy export.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이 전쟁의 종식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에 불법 침략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끔찍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speak in a unified voice to demand Russia in this war. That means calling for Russia to withdraw its forces.
그러면서 생명을 보호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공격을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년 전 우리가 모였을 때의 임무였으며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런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인 치지 키오토 외무부 대신은 유엔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공동의 합의이며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침략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러시아는 모든 잔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Charter is a common agreement which all member states must observe in good faith. It's the foundation of our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is very reason, we cannot.
일본은 안보리 개혁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지 외무부 대신은 러시아가 침략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은 유엔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less Russia stops its aggression,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날 오후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안보리 회의도 열렸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모든 회원국이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며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peaceful means.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이 전 세계에 만연한 상황에서 다른 역사 해석을 전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식민 통치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을 펜으로 그어 만든 점을 상기시키면서 해방 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국경 변화를 시도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더 큰 슬픔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이해했다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 선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62년이 러시아 국가 수립의 해이며 우크라이나는 20세기 후반에 창조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1만 5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러시아 청년들도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리는 2년간의 싸움과 2년간의 고통, 2년간의 국제적 긴장을 겪었다며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의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새롭게 할 때라며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e have had 2 years of fighting, 2 years of suffering, 2 years of stoking global tensions.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북러 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 완화와 국가 재건을 위해 수년에 걸쳐 23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군수품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인명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수품 지원 대가로 받은 것이 첨단 군사기술이든 안보리 결의의 한도를 초과하는 원유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y government is deeply troubled by the emerg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munitions and missiles have been sighted in Ukraine.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러시아군의 현대식 장비가 고갈되고 있어 평양에서 들여온 질낮은 포탄에 의존해야 하고 한 세대의 러시아 소년들을 괴멸로 내몰고 있다면서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소년들이 무엇을 위해 죽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굴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서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굳건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ussian military is being drained of its modern equipment. You're having to rely on poor quality shells from Pyongyang. And you've sent a generation of Russian boys into the meat grind.
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forces.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이날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5일 일본을 겨냥해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은 최고위급에서 외교 재개를 희망한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일북관계 현상에 비춰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수뇌부도 기시다 총리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담화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희망하는 일본 북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부르며 피해자들을 위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로 전문은 북한과 일본 간 물밑 접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2월 13일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위로 전문을 받은 기시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으며 일부 접촉은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외교적 접촉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27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의 박상길 부상은 이틀 뒤 담화를 내고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관리들이 지난해 5월 등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가졌으나 입장차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는 일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미해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10에서 20%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너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려할 수 있는 정호재라고 하면 그런 북한 문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시대 총리께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정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한국, 일본의 공조체제에 균열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한일 공조체제는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미한일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 동양경제신문의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북한이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일본의 좀 신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고.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기자는 북한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전략적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군하고 군사훈련으로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금리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금리 협상하고 좀 북일 협상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납치와 핵미사일이라는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일본과 북한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가 조일 관계 개선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1조 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과 2004년 평양에서 열린 1, 2차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으며 이 중 5명은 일본으로 귀국시켰으며 나머지 8명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납치 피해자가 17명이며 일본으로 귀환한 5명 이외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남아있는 생존자의 행방을 찾고 또 사망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쿠다 칼럼니스트는 일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 납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여론을 생각해 보면 납치 문제의 해결, 납치 피해자 귀국 이루어져야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9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그 이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9월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으로서는 9월 자민당 그 총재 선거 이전에 그 해야 하거든요.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께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4월 10일 워싱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는 일북 정상회담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일북 정상회담 추진 조짐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목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제안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am aware of the North Korean offer. I have not seen the government of Japan.
한국 외교부는 VOA의 관련 질문에 일북 접촉을 포함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 북한 간 접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수뇌부가 정상회담의 성격과 조건을 둘러싸고 암중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접근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2월 27일 히틀러가 독일 나치의 수상이 되고 한 달이 지난 2월 27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의 범인으로 24살의 네덜란드 공산주의자 반 데르 루베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이 단독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치스 당원들이 공산당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어 나치스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반대파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만연한 가운데 나치당은 6일 뒤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히틀러는 독재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3년 2월 27일 일어난 이날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물론 독일의 민주주의도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902년 2월 27일 미국이 낳은 대문호 존 스타인백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너스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스타인백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농장일을 거들었고 17살 때는 독학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등록금이 없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문필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33대인 1935년 토르티아 대지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2년 뒤 생쥐와 인간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어 1939년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분노의 포도를 발표,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중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역경을 통해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스타인백은 이 작품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작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1952년 또 하나의 명작인 에덴의 동쪽으로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은 스타인백은 10년 뒤 그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스타인백은 미국 문학의 거대한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